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지만 결코 자기의 동족은 잃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다렸던 메시아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로마인들에게 내줬습니다. 그 바람에 모든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가게 됐다는 거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본인들이 믿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잡아 가뒀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복음 전하는 것도 방해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죠? 물론 바울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전파하는 것 때문에 자기 동족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어려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동족들로부터의 위험이라고 적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 때문이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방해하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동족이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께서 끊쳐지더라도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 내 동족이 살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왜 택함받은 동족들은 안 믿고 택함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구원이 넘어갑니까? 바울은 그 차이를 갖다가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장자였던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본체에서 난 자신이 아니고 첩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이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훨씬 더 에서가 남자답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 이름대로 속이는 자, 사기꾼 같은 사람이죠. 아주 이기주의자죠. 자기밖에 모르는 기회주의라는 것이 야곱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택하셨다.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야, 하나님의 선택이 불의한 것 아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뭐라 합니까?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는 택함 받았느냐 택함 받지 못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는 것은 두 사람 다 택함 받았다는 거죠. 근데 삶이 다르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된 반면에 한 사람은 불의의 도구가 됐다는 거죠. 택함 받았지만 또 다른 인생이 또 있다는 거죠. 자, 모세 봅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출애굽 자기 동족들을 이끌어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당시 모세는 태어날 때 애굽이 상황이 어떤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은 당시 세고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명령내서 이제 앞으로 히브리인이 애를 낳으면 남자는 다 죽이라고 그랬던 거죠. 그죠? 그럼 마땅히 모세도 죽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동족을 구출하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는 신세가 됐다는 거죠. 40년 왕궁에 지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인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린 것이죠. 이제는 목동으로서 지내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과거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새롭게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이제 목동으로 잘 지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는 대로 버닝부시 가시떨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내 신임하는 동족을 가서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기 싫어서 이런저런 핑계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버럭 화를 내시면서 가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 형 말한 형 아론 데리고 가.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함께 가는 거죠. 사실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 싫어했던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기의 자격지심이죠. 한때는 그래도 애굽의 왕자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높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살인자요. 제일 마작 바닥 인생인 목동 아닙니까? 근데 요즘 얘기하면 쪽팔려서 어떻게 갑니까? 라는 거죠. 근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딸랑 지팡이밖에 안 주더라는 거죠. 지팡이 하나 주면서 끄집어내려요. 모세는 왕궁에서 지냈기 때문에 이 애굽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지 압니다. 근데 그런 군대를 펼치려고 이끌어내는데 어떻게 딸랑 지팡이 하나밖에 안 줍니까? 이거 못해요, 못해. 그래서 가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모세를 보고 두 가지 징표를 보여줬습니다. 그죠? 하나는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의 손을 집어넣었을 때, 빼냈을 때 문득병에 걸렸다는 거죠. 문득병에 걸리기도 하시고 또 낫기도 하시는 그 능력을 보고 할 수 없이 갑니다. 그죠? 그리고는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얘기했고 드디어 그는 약속의 땅으로 자기 동족들을 이끌어내게 되는 거죠. 귀한 일에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승리하는 모세와 대조가 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이집트의 왕 페로 바로입니다. 그죠? 바로. 자, 모세도 하나님에 쓰임받았지만 바로도 쓰임받았다는 거죠. 똑같이 선택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한 사람은 좋은 일에, 근데 한 사람은 역행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거죠. 꼭 바로는 누구와 같겠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볼 때 말씀하시죠. 모세, 네가 가면 바로가 너 말한 대로 금방 안 보내줄 것이다. 최소한 네가 열 번 해야만, 열 가지 재앙을 내라야만 그걸 풀어줄 것이라 했다는 거죠. 대신 말씀대로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경박하게 하셨다고 됐다는 거죠.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완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250만 명 넘는, 많으면 300만까지 되는 인구였다는 거죠. 그들이 뭐하고 지냈습니까? 노예로 지낸 것이죠. 모든 애굽의 허다한 일을 다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나가면 애굽의 그런 일을 누가 합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내보낼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저렇게 해서 안 내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래 네 마음대로 하도록 내보내두고 열 가지 재앙, 그들이 믿는 신, 애굽의 신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멸하심을 통해서 야 내가 믿는 신은 가짜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집트 군대를 다 끌어내는 것이죠. 바로가 그래 강파가 만들어 그냥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의 자신도 멸망하죠. 그리고 막강했던 모든 군대 다 말아먹습니다. 그렇죠? 나라가 위축하게 위기에 빠져 만든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 부름받아서 귀한 일이 쓰인 반면에 바로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였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선택받았지만 한 사람은 귀한 일에, 한 사람은 또한 나쁜 일에 쓰임 받았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섭리라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바로 같은 삶이 신약에도 바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다고 말합니다. 선택받았지만 그 쓰인 것도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에 보시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실수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구원 받았죠. 가룟 유다는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기회가 왔을 때 베드로는 회개한 반면에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렇죠? 찔림으로 끝났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는 거죠. 바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열 번이나 그 모든 역사를 보고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그는 결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 나라까지 다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회개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받아들입니다. 10년, 20년 지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태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양이 비추는 것에 따라서 상황 달라집니다. 얼음은 태양을 받으면 녹습니다. 그죠? 근데 지는 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태양이 비치면 단단해진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높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안 높게 만드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른다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이 모세의 결론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경박해 한다. 긍휼하게 하고 경박해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 보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왜 선악을 알 수 있는 나무를 만드셨을까? 왜 강교한 뱀을 만드셨을까? 안 만들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의롭게 예배드렸던 아벨은 죽게 만드시고 가인은 살리셨습니까? 왜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사람을 미워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질문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아, 하나님 불의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이렇게 되십니다.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할 사람과 내버려둘 사람을 정해놨다는 거죠. 죄인을 더 죄인하게 되고 더 경박하게 만드신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그 사람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놓고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 그거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질문을 던지다는 거죠. 20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아 네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질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같이 만들었냐고 하할 수 있냐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가?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그분께 있어서 우리 피조물은 이것저것에 대해서 그냥 입 다물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봅니다. 고아원에 있습니다. 그렇죠? 고아원에 애들이 계속 거기 남아있는 애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홀트 아동복지를 통해서 입양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이 와서 어답션 해가지고 갑니다. 그죠? 그 고아원에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는 쟤를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택했다는 거죠. 그러면 택함받은 애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죠? 그러나 나머지 애들은 그럼 우리는 뭐야? 왜 저 사람이 나는 택하지 않고 왜 쟤를 택했을까?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고아원에도 이것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들어가는 사람도 나는 이런 일을 애를 원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것을 잘 모르는 우리는 왜 저 사람 택하고 이 애가 더 좋아 보이는데 왜 애는 택하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이 당연히 생긴다는 거죠.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복음이 말한 일곱 가지 기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있는 38년 된 병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고질병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 주변에 그냥 계속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 물이 동화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났는데 그 전설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둘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딱 한 명, 38년 된 병자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고쳐주시려면 거긴 사람 다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딱 한 사람만, 그 사람만 고쳤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바울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것이지만 예수 믿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필이면 저 사람을 택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사로 삼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그것을 이야기 해서 토기장애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예술적으로 이 토기 만드는 사람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시골에 살면서 생활에 필요한 옹기, 그릇, 이런 것 만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같은 분인데, 그죠? 진흙으로 그것을 만듭니다. 만드는 다음에 그 옆에 화로에다가 집어넣고 잘 구운 다음에 끄집어낸다는 거죠. 조심스럽게 끄집어내서 어떤 것들은 조심스럽게 해놓는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꺼내자마자 그냥 망치로 깨뜨린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요, 아, 다 쓸모있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분은 가차없이 그냥 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과 그분이 보는 눈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바울은 이 토기장애를 비유해서 하나님은 토기, 우리를 지으로 인간을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 비유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18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오랫동안 목욕을 안 하면 흙 냄새 난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안 가봐서.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오랫동안 목욕을 안 해야 흙 냄새 나는지. 그렇답니다. 자,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양 제모를 만드는 것이죠. 어떤 것들은 귀한 것을 만들고 어떤 것은 천한 것을 만드는 것이고, 어떤 것은 예쁘게 만들고 어떤 것은 투박하게 만드는 것이고, 어떤 것은 길게 어떤 것은 네모나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토기가 토기장이를 향해서 나는 왜 이런 모양입니까? 나는 이렇게 천한 것을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냐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권이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그분이 만드시기 때문에 토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어떻게 하죠? 그냥 무너뜨리고 새로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사야서 4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하실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의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택하시고 저 사람은 안 택하셨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 권한도 없고 그냥 소모품에 불과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셨지만 우리가 그냥 로봇으로 그냥 만드시지 않은 거죠. 토기장이가 자신이 만든 토기를 선택할 때 분명히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기준에 맞게 했다는 거죠. 그렇지, 그 기준은 때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확실한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으신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죠? 거기에 합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쓰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쓰인다는 것이죠. 왜 나는 저렇게 같지 않은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품들은 비교가 됩니다. 10,000,000불짜리? 100,000불짜리 비교가 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졌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대가의 작품은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됐는지 참 신기합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보다가 신앙적으로 훨씬 나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강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외모도 좋고 키도 크고 저런 사람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안 믿어요. 근데 내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게 됐을까?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았으면 아,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따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감사함.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택하셨습니까? 라는 거죠. 바로는 얘기합니다. 그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의 목숨을 다해서 부르신 뜻 가운데 걸어간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은혜가 크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또다시 설명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3장 23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되십니다. 이 호세아는 이 소선지자 12명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호세아서가. 이 호세아서의 배경을 보시면 당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남부로 갈려졌습니다. 그리고 북쪽이 아합 왕 때 가장 영적으로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서 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타락했던 영적으로 가늠했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비유하시는가?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몸 파는 여인을 갖다가 너 아내로 삼으래요.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못 파는 여인을 갖다가 아내로 삼으라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예를 들면 호세아 선지자는 결혼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 딸은 루하마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 아들은 로암입니다. 여기 이름에 또 하나님 뜻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딸인 이 루하마는 뭐냐면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고, 로암이란 말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라는 것은 노란 뜻입니다. 낫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고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랐건만 그들은 계속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는 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계속해서 부르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비유를 합니다. 이 고멜은 여인, 몸파는 여인인데 불러들여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남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나갔다는 것입니다. 또 바람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또 얘기합니다. 또 데리고 와 살래요. 와, 그 은혜도 모르고 왔던 여인을 또 나가서 바람핀다는데 그걸 다시 불러오는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치밀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가 비록 가늠하고 떠나갔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도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택함받지 못했던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계속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을 미워했다면 하나님은 편협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도 사랑하셨고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도 사랑하셨다는 거죠. 동일하게 공행하게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의하시뇨?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불합리하다고 따질 수 있냐?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알 수 없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선택받았지만 모두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안 믿은 것은 아니었죠. 그죠? 열두 제자가 믿었습니다. 여인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500여 사람들도 믿게 된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죠? 항상 소수가 믿게 됐다는 거죠.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모래처럼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뭡니까?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는 것입니까? 남은 자, 저 렘넌트라고 표현합니다. 저 렘넌트. 남은 소수자라는 거죠. 남은 자는 절대로 다수가 아닙니다. 그죠? 소수입니다. 근데 그 사람만 구원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게 된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요, 항상 다수 택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소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 중에 저희도 들어있는 겁니다. 전 세계 75억 가운데 저희가 택함받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남은 자 소수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결코 많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이 구원의 길은 베풀었지만 그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은 결코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남은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8명 19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남은 자입니다. 그걸 통해서 인류가 계속 이어진 거죠.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살았을 때 아합 왕 때 할 때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하나님, 하나님의 종들은 다 죽고 나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는 게 뭡니까? 야, 너 말고도 바알에게 전하지 않은 선지자가 7,000명이나 있어. 그 7,000명도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갈 때는 싹을 다 잡혀갔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합쳐봐야 5만 명, 6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들도 소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그에서 유대 자손이 이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남은 자, the remnant,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것입니다. 남은 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면 나는 소수의 남은 선택받은 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택함받았던 유대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무시했다는 거죠. 믿음을 버려버리고 뭘 했습니까? 아, 우리는 율법을 택하랍니다. 율법을 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택하니까 율법으로 사람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택함받지 못했고 버림받아 된 거다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바울은 얘기합니다.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는 것을 또 얘기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과 반석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복음이 받아들이긴 사람에게는 구원의 반석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는 거죠. 넘어지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인데 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반석, 또 한 사람에게는 완전히 반대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언젠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변호사가 되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입니다. 그럼 생각해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믿음. 다 믿는 게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 외에 어떤 것을 택하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받는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쉽습니까? 아, 믿은 저에게는 쉬울 것 같은데 아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복음 전하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뭘 본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을 보겠냐는 거예요. 믿음. 갈수록 더 믿는 사람이 적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아직까지 믿어야 될 소수의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하늘문을 열고 계신 거죠. 그럼 언젠가는 그 문 닫힙니다. 그렇죠? 닫히면 이제는 열고 싶어도 못 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가 열렸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안 오다가 이제 문이 닫히고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문 두드리는 거죠. 노아 나? 난데? 옆집이 누군데? 문 좀 열어줘.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택함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믿음이 지금 상태에서 보면 그것이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렇죠?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흔히 말해 7년 대환란이 생기고 제국시대가 오게 되면 그 믿음이 흔들린 삶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선택받았습니까?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선택받았다 못 받았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구원받은 선택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결국 선택받지 못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저를 30년 전에 본다면 저는 분명히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부터는 저 사람은 택함 받지 못했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도 믿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택함 받은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현실로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 못 받았다 섭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쉽게 외부로 판단하거나 관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러기 전에 내가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 저 사람 이래서 안 돼. 끊어버리면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는 것이죠. 요는 사람이 처음부터 택함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거하면 감사함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드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괜히 모르는 것 같다가 이것저것 신학적으로 따져봐야 답도 없는 것 때문에 답도 없잖아요. 그죠?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분파가 생긴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남을 돌아보기 전에 지금 내 입, 내가 하나님께 세칸 받고 내가 그 길 바르게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죠. 우린 본질을 빼놓고, 그죠? 비본질에 목숨 거니까 이게 교회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도, 결코 불의함나지도 않으십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을 여시고 아직도 구원받을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심판주가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고 우리의 삶에 달려있습니다. 옛날에 대우냉장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평생. 평생. 지금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면 감사함으로 하나 앞에 더 엎드리시고 또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구세주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이 순간 고백한다면 택함 받는 것입니다. 주님 모실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전후무후한 환란이 옵니다. 그죠? 과연 그럴 때 내가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할 수 있는지 장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때라도 내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라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 모두는 택함 받고 그분이 계신 곳에 영원히 함께 지내며 왕노릇하는 삶이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선택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고 이 부활의 도, 복음의 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